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생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해왔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신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믿어왔고 평생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만 북한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이 이드 알 피트르 기간 정부군을 겨냥한 공세를 잠시 중단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드 알 피트르는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의 끝을 상징하는 축제입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이미 지난 5일부터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축제를 지낼 수 있도록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모이지 말라고 예하 요원들에게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지역 절반가량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이 공세를 중단한 것은 지난 2002년 이래 처음입니다. 한편 오마르 자키왈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는 탈레반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중국 정부 해커가 미국 해군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해 비밀 정보를 빼갔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1월과 2월 해킹이 감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탈취된 정보의 양이 614GB에 달하며 2020년부터 미 해군 잠수함이 사용할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잠수함용 신호, 탐지 정보와 암호체계, 해군 전자전, 도서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그 밖에 기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수백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해킹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보안이 허술한 계약직 직원 컴퓨터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이 폴 매나포트 씨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매나포트 씨는 함께 기소된 측근과 증인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진영 선대 본부장을 지낸 매나포트 씨를 돈 세탁과 허위 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미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소된 매너포트 씨와 그의 측근 콘스탄틴 클림닉 씨는 특검 조사와 관련해 핵심 증인 두 명을 회유한 혐의로 사법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림닉 씨는 뮬러 특검이 20번째로 기소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너포트 씨를 도와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선진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참석국 정상들을 만나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동맹권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 EU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막대고 있는 두 나라 관계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엠마뉴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 동해안, 그리고 내일 대부분 지역에 북부 지방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일까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로봇이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내용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인공지능 최첨단 무기죠. 사람처럼 이름까지 있는 로봇이 영화에 여러 등장하는데요. 관객들은 로봇을 보면서 울고 웃습니다. 영화 얘기를 떠나서요. 사실 이 로봇은 로봇 개발자가 만들기 때문에 개발자의 설정에 따라 로봇의 역할이 정해지겠죠. 인공지능이 바둑 시합에서 사람을 이기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하는 요즘 세상에 이 인공지능 로봇 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교육계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미국 명문 하버드대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텍사스, 코넬대 등이 이 공업기술 대학생들에게 윤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번 주엔 스탠포드 대학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안들을 윤리학을 비롯해서 정치학, 법학 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의 가능성까지 진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윤리를 채택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총장은 우리는 윤리와 기술 진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교육은 대학이 하고 수습은 사회가 맡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봇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의 이런 행보는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이야기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먼저 하나 듣고 가죠. Family of the Year가 부릅니다. Carry Me 들어보시죠.
When you know it's not okay and you know you're not to blame look inside your mind Try to find this heart of mine And you know it's just a dream One you wished you'd never seen Open up your eyes, it's still dark outside Alone again tonight Smile, I wanna see. You got the heart to carry me.
of everyone who has it worse than you. There is no curse on you. And you got the smile I want to see. You got the heart to carry me. You got the smile I want to see. You got the heart to carry me. Won't you realize it's not that bad? And a chance to love is all you ever had. Tell them about your dream and what you saw in it. It's just a myth, it's just the way it is. Tell them about your dream and what you saw in it. It's just a myth, it's just the way it is.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iss Arkansas, New York,
Miss America. 네, 1919년 2월 미국의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미국에서 최초의 미인 여성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 50개 주를 대표하는 미녀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1921년 공식 출범했고 매년 다양한 심사를 거친 미국의 최고 미녀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17살에서 25살 나이의 미국 여성이면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최고의 미녀를 뽑는 이 행사에 출전한 여성들은 의상을 바꿔 입고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평가받아야 했었는데요. 수영복 심사와 이브닝 드레스 심사를 통해서 말이죠. 물론 결정적으로 인터뷰 심사에서 미녀들은 자신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큰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미인 대회에서 여성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시대 흐름에 따라 이 미인 대회는 여성의 객관적인 능력보다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비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미인 대회의 위상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미스 아메리카의 위원장이 미 언론에 출연해서 앞으로는 수영복 심사와 이브닝 드레스 심사를 없애고 스스로 개성을 살리는 옷을 입고 나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96년 만에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수영복 심사 폐지를 알린 건데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겠다. 즉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만은 않다는 대중의 시각 변화를 주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각각 대표하는 출전자들은 앞으로 각자의 열정과 지성, 미스 아메리카의 사명에 대한 견해 등을 피력하게 되는데요. 이브닝 드레스 대신 각자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옷차림으로 무대에 올라서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될 경우 조직 위의 소셜 임팩트 이니셔티브스, 미스 아메리카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행동을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달라진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는 오는 9월 9일 치러집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pp Limit. 미국의 최첨단 손전화 제작 회사인 애플이 지난 4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어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애플 사용자들은 애플이 운영체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상향 조정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른바 운영체제, 일명 iOS 12에 앱 리미트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능은 손전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아기 돌보기, 베이비시터와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CNN 머니가 평가했는데요. 사용자 스스로가 기준을 설정해서 사용 전화기 사용에 제한을 걸어두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하루 1시간으로 설정해두면 1시간이 지나는 순간 앱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사전 5분 전 경고를 보내주고 부득이하게 앱을 계속 써야 한다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애플의 주요 주주들이 과도한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이 청소년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편지로 써서 애플 경영진에 전달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미국의 정보기술 IT 매체들이 풀이했는데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의 제한선을 그어주고 전화기 사용을 통제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은 아예 다운타임을 설정해서 모바일 기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앱 사용 시간은 주간 단위 통계를 보여주는데 몇 주가 지나서 자신만의 모바일 일상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앱 리미트를 걸면 스스로 모바일 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습관을 형성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애플의 크레이그 페더릭이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번 행사의 연설에서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의 기기에 쏟아붓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난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가히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정상회담 다음 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회담의 윤곽을 좀 그려볼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예.
독자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챙겨봤을까요?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의회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좀 의외죠.
네.
미국 국방 수권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통과했다. 이런 이조은 기자의 리포트였습니다.
상원도 이날 하원의 북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 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국방 수권 법안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네. 현재 자, 상원
국방 수권법 이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정확하게 뭔지 잠시 좀 알아볼까요?
영어로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안보 그리고 국방 또 이 국방 예산과 관련된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미국이 직면한 국가 안보 문제 또 국방 정책을 명시를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 1년짜리 이 관련 예산을 짜는 그런 법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5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지 정확하게 정하는 법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번 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된 게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에 이어서 상원 국방 수권 법안에도 주한미군 관련 별도 조항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됐습니다.
네.
1249조에 명시됐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조항에 포함돼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과는 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이렇게 숫자까지 명문화했습니다.
예, 줄일 수 없도록.
네.
자, 주한미군은 이번 북한 핵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예.
그 근거가 뭔가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한미군은 국제법 방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배치된 반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하고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울러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들이 오랫동안 밝혀온 전략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과 상원의 법안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원의 새 국방수권 법안이 4일 상원에 넘겨졌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요. 이 하원과 상원의 안을 조율을 한 다음에 전체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최종 적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첫 번째 가장 많이 본 기사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소됐던 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고 엎드려 빌었다라는 주장이 네. 제기됐는데요. 네.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엎드려 빌었다고 밝혔습니다.
엎드려 빌었다라는 이 대목 때문에 저도 이 뉴스를 좀 열심히 봤는데 예. 그러니까 뉴욕 전 시장이었죠? 네. 줄리아니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법률 고문입니다.
그렇죠.
이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지난 6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지난달 취소했던 이유는 북한 고위 관계자가 미 정부 최고의 관리들을 모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고 또 핵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위협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비슷한 내용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공개 서한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부분부터가 조금 이제 처음 듣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자 김정은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줄리아니 고문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김정은에게 원했던 자세였고 미국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미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김정은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표현이 뭐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네. 표현이겠죠.
예, 그렇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뒤에 다음 날에 김계관 제1부상 명의로 북한이 이제 발표한 담화를 보면 그게 상당히 톤도 좀 유화적이고 또 미북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저자세로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북한 측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상당히 못마땅해할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북한이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했던 미국 측 인사죠.
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볼튼 보좌관이 미국 언론에 나와서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했잖아요.
네.
김계관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볼튼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서 이른바 이선 후퇴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이 미북 회담 준비 과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론에서 언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볼튼 보좌관의 이런 행동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이제 CNN이 보도를 했고요.
네.
볼튼 보좌관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회담 관련 과정과 북한 이슈에서 제외돼 있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요. 사실 실제로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열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북한 그 부위원장의 만남에 볼튼 보좌관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이 싱가포르 회담에도 동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6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이 미북 정상회담에 동행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예방할 때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걸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나 세부적인 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은 것은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행사였잖아요.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9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북핵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현안 가운데 지금 최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의 최고 외교 안보 참모가 배석하지 않았다. 이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사실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읽혀진 기사 봐야 되겠네요.
네,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라고 확정했다는 내용을 전한 김영남 기자의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방문했던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소식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에 뭐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네.
다시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확정한 날이 바로 6월 1일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날에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2000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백악관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한 90분 회담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장이 백악관을 떠날 때에도 직접 밖에서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기자들과 한 5분, 10분 동안 일종의 즉석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상 6월 12일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라고 이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 외에 관심을 모았던 발언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몇
네.
가지 좀 보면 일단 미북 회담은 하나의 절차다. 자신은 한 번의 만남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미북 정상회담은 어떤 큰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정상회담을 더 개최할 수 있다. 뭐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뭐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큰 양측의 선언적인 합의를 먼저 내놓고 또 이후에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또 이 발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날 90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제재 역시 다뤄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볼까요?
Meeting on June 12th in Singapore went very well. It's really a get-to-know-you kind of a situation. Mike has spent 2 days... doing this, we've gotten to know their people very well.
이어서 중요한 합의는 6월 12일에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것에 서명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미국에게는 매우 강력한 제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고요.
네.
또 최대 압박이 끝났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답은 현재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는 이 표현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지원은 한국과 일본 몫이라고 답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중국, 일본 역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뭐 중국이나 일본, 한국 모두 북한의 이웃국까지 않느냐.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반면 6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이웃 국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날 회담에서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은 70년 동안 진행됐고 아마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일 수 있다면서 종전 선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회담에 앞서 논의할 것이다면서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요,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했을 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일 텐데요. 예. 친서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편지를 꺼내 읽어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지금 읽어보길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김 부위원장이 나중에 읽어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를 읽어본 뒤에 크게 놀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게 김정은 위원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도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뭐 선물이 어떤 건지는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기사 이야기 좀 볼 차례인데요. 이번 기사도 앞서 얘기하신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뭐 정상회담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네. 워싱턴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속자는 이를 트위터에 한국이 너무 빨리 움직여 미국을 상자 안에 넣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차 속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를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네, 어떤 비판인가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선전, 프로파간다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네.
전현직 미국 지도자들이 과거에 적대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뭐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는 구체적인 예도 들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여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수행원들에게 웃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줬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2016년 쿠바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함께 손을 치켜 올리면서 승리를 과시하려고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의장이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뿌리쳤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 두 정상이 사진을 찍겠죠.
네.
이런 사진을 북한은 각 사무실에 걸어놓고 북한 지도자와 미국 지도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선전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마지막으로 많이 본 기사 알아볼까요?
네, 미 국무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지속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백성원 기자의 보도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4일 VOA에 북한 비핵화에 15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단계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미국
북한 비핵화에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단계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미 핵과학자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 이전 협상의 전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은 모두 실패했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원한다면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최대 압박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은 유지한다 이런 말은 계속하면서도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는 그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실례로 지난 6일에 폼페오 국무장관 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거든요.
네.
이때 나온 발표를 보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일본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날 나온 표현은 그냥 유엔 제재를 이행한다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요 흔히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라고 하는데
예.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의 최대 관여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독재 선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네.
주한미군 감축은 대북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새 국방 수권 법안 살펴봤고요. 또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최대 압박의 관련해서 다소 달라진 워싱턴의 기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가 부릅니다. 랄랄라 들어보시죠.
When the night falls and the rest of the world quiets down I come running to you There you sing
노래 들으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올여름부터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30대 탈북 남성이 최근 영어 공부 비법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지난 2013년 국제 강연으로 유명한 테드에선 탈북 여성 이현서 씨의 영어 연설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But again,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be a long goodbye.
Things happening in the country is out of our imagination.
조셉 김, 그레이스 조, 박연미, 이상민, 이성주 씨 등 탈북 청년들도 국제 무대에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주민의 삶을 전파한 이들은 특히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탈북자란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탈북자들의 활동은 일반 탈북자 청년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줬는데요. 최근 출간된 탈북 작가의 영어 학습서가 주목받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탈북 작가의 첫 영어 학습서, 나의 1, 2, 3 영어 공부. 이 책은 미 국무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성주 씨가 한 달 동안 집필에 편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자서전이 영어로 출간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탈북자가 영어 학습서를 펴낸 건 이성주 씨가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 거리 소년의 신발이라는 자서전을 펴낸 이성주 씨는 한국 서강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에 이어 영국 위릭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만큼 영어 실력을 검증받았고 국내외에서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 씨의 영어 학습서에 주목하며 꽃집이 출신 탈북 소년이 미 국무부의 장학생이 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성주 씨는 VOA에 영어 학습서를 펴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책을 쓰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누구한테는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영어예요. 특히 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에 가서 영어 때문에 그 학교를 많이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첫 번째는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두 번째는 아무리 한국에서 10년을 공부를 해도 외국인 앞에 서면은 벙어리가 되고 영어 앞에 서면은 되게 작아지는 저희가 소위 뭐 영포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인과 출판사의 권유로 한 달 만에 책을 집필한 이 씨는 자신의 책은 영어 문법 교재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꽃집이 출신인 이 씨는 2002년 한국에 입국해 17살에 처음 영어를 접했고 여느 탈북자들처럼 수많은 좌절을 겪어가며 21살이 돼서야 자신만의 영어 학습법을 찾았습니다.
책 없이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저만의 이제 5단계, 6단계 공부 방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 한 편을 한 달 안에 이제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모를 찾아서다라면은 그거를 20분씩 나눠봐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20분을 자막 없이 봐요. 그거는 그냥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분위기를 파악했으면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 자막으로 20분을 보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20분 봤던 그것을 자막 없이 그냥 또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해되는 말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해 안 되는 말 그리고 또 좋은 말, 좋은 표현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따라 배우처럼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그 발음을 교정을 안 시켜서도 자동적으로 발음이 교정이 돼요. 그렇게 하고 4단계에서는 그 본 20분 분량의 그 내용을 구글에서 스크립트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그때는 읽는 거죠. 20분 그 내용을. 그러면은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큰 소리를 읽으면서 그거를 그냥 필사를 하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이 씨의 책이 일반 영어 교재와 다른 건 탈북자의 입장에서 영어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동명사, 과거분사 등 탈북자들에게 낯선 문법 용어는 빠졌고 미국식 영어를 듣고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법은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필요한 시점에 배워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문법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학교 올라면은 이제 에세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때 제가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교환학생,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한테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좋은 책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Grammar in Use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Basic, Intermediate, and 그리고 Advanced를 준 거예요. 그 책을 2개월,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를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문법이 완전히 잡히더라고요. 제가
무엇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탈북자로서 영어 능력이 어떤 혜택을 안겨줬는지 그리고 영어라는 도구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한 내용도 소소하게 적었습니다. 이 시는 정착 초기 깨달았던 탈북자라는 정체성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북한 사람이구나, 완전한 한국 사람이구나, 이 두 정체성을 합치면은 뭐가 되지라고 고민했을 때 그때 제가 찾은 정체성이 바로 한반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그 정체성을 찾으니까 그때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아 통일을 위해 한반도인인데 그럼 한반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찾았던 꿈이 바로 내가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아니까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를 해야겠다. 통일의 다리가 되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거죠. 어쩌면은 저는 꿈이 있어서 정체성을 찾았다기보다는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꿈을 찾았고 꿈을 찾으니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한반도 통일에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이성주 씨. 이 씨는 자신의 책이 사람들에게 꿈으로 가는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대상은 일반인을 포함하지만 누구보다 탈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나도 이 방법으로 해보면 나도 영어 실력이 늘겠구나라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이 책 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성적을 잘 받고 토플 성적을 통과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토플 성적도 통과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영어 플러스 꿈 그리고 이 영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영어 공부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길 희망했습니다. 12살부터 꽃제비로 살다가 배고픔을 못 이겨 17살 나이에 탈북한 31살 청년 이성주 씨는 VOA 청취자들에게 영어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Hi, my name is Sang Joo. I was born in North Korea. When I was 12, I became a street gang in North Korea. But when I'm 17, I escaped from North Korea. Now I'm living in South Korea. Now I'm planning on going to United States for my doctoral program in Georgia Mason University. My dream is to become a bridg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 씨는 자신의 꿈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한과 북한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57년 3월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북부는 노예가 합법인 노예주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 편입되는 준주의 노예제도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주에서 군의관에게 팔린 흑인 노예였습니다.
저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주에서 살았으니 법적으로 분명히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미주리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발 연방 대법원에서 제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드레드 스코트가 항소하자 그의 주인인 군의관은 과연 국회가 준주에서 노예제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미주리 타협안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856년 12월 연방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이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흑인은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드레드 스코트는 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청원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레드 스코트 사건은 준주에서 노예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은 미뤄둔 채 이렇게 판결이 내려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2명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북부 출신인 이 두 명의 대법관은 드레드 스코트에 대한 결정은 준주가 노예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결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내자 다른 대법관 7명도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7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은 남부 출신이었고요. 2명은 북부 출신이었습니다. 남부 출신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카트는 제임스 부캐넌의 친구였습니다. 제임스 부캐넌은 카튼 대법관에게 드레드 스코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언제 내릴 건지 묻는 편지를 썼고요. 카튼 대법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겁니다. 그 전에 대통령 당선자께 한 가지 도움을 청할 게 있는데 북부 출신 대법관 중 한 명이 남부 출신의 5명에게 합세하도록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북부 출신 대법관 한 명이 합세한다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로버트 그라이어 판사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시지요.
제임스 부캐넌은 드레드 스코트 사건에 대해 강력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미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은 카튼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그라이어 대법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요. 대통령 당선자의 편지를 받은 그라이어 대법관은 남부 출신 5명의 대법관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헌법은 준주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드레드 스코트 사건은 제임스 부캐넌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일어났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고 취임식에서는 노예 문제는 준주의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1857년 3월 대법원은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온 지 이틀 뒤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사당의 작은 방에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정부관리들과 신문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반에 걸쳐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자유를 요구하는 원고 드레드 스코트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첫째, 원고 드레드 스코트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헌법은 백인에 한해서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원고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원고 드레드 스코트는 현재 원고가 살고 있는 미주리법에 근거해 판결받아야 합니다. 미주리법은 자유준주에서 잠시 살았던 노예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노예 신분입니다.
이어서 대법원장은 스코트가 살았던 자유준주에 대한 답변을 세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 드레드 스코트가 살았던 자유준주들은 미주리 타협안에 의해 준주가 됐습니다. 이 타협안은 의회에서 1820년에 통과시킨 법률로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준주의 북부 노예들에게 적용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준주가 새로 탄생할 경우 노예 제도 문제는 의회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의회는 어떤 지역이 정식으로 주로 승격될 때까지만 준주를 지배할 권한이 있을 뿐이지 새로운 준주를 폐쇄하고 말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메인주 주민이 자기 말을 소유하고 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조지아주 주민은 자기 노예를 소유하고 또 노예와 함께 준주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의회가 다른 재산들보다 유독 노예에 대해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법에 있는 의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은 재산 소유주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방어해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준주에서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건 노예를 소유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주리 타협안은 비헌법적이고 의회는 준주의 노예제에 대해 판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통치령에서 노예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남부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북부든 남부든 대법원의 판결을 노예 문제에 대한 최종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미국을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캔사스 통치령에서는 노예를 찬성하는 정착민들과 반대하는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깊어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